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오늘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2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브뤼셀 자벤템 공항에서는 오전 8시쯤 두 건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벨기에 검사는 공항에서 적어도 한 건의 자살 폭탄 공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아랍어로 된 고함 소리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오전 9시쯤 유럽연합 시설들이 몰려있는 브뤼셀 중심가의 말베이크 전철역에서도 추가로 폭탄이 터졌으며 이곳에서도 1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브뤼셀 공항의 모든 항공편은 취소됐고 전철과 박물관, 철도역 등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벨기에 당국은 국가 테러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로 격상하고 시민들에게 외출을 삼간 채 집이나 사무실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쿠바를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잠시 뒤 쿠바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역사적인 쿠바 방문의 의미를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설에서는 또 과거 적대 관계였던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를 이룬 데 따른 성과와 양국 관계의 향후 전망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 이어 쿠바 내 반체제 인사들과 만난 뒤 쿠바와 미국 야구팀 간의 친선 경기를 관람하는 것으로 사흘간의 쿠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어제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쿠바의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임을 카스트로 의장에게 분명히 밝혔다며 쿠바의 미래는 쿠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휴전협정 위반자들에 대한 독자적인 행동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경고는 미국이 휴전 위반에 관한 공동감시 규칙 제정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협력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은 뒤 나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과 테러단체를 제외한 반군 사이의 내전을 끝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평화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어제 미국과 러시아 간 협력이 무산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내 미군 화력기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최근 두 번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북부 마크무르의 벨 화력기지에 어제 약 10명의 ISIL 요원들이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미국인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공격에 가담한 ISIL 요원 2명은 사살됐다고 스티브 워런 연합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ISIL의 로켓 공격으로 미 해병대 병사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은 ISIL이 벨 화력기지를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라크에는 현재 5,000명가량의 미군이 파병돼 있으며 이 가운데는 200명씩의 해병대원과 특수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틴저 대통령 당선자 내각의 장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수치 여사의 이름은 오늘 미얀마 국회의장이 발표한 새 내각 명단 가운데 대통령실 장관과 외무장관, 에너지 장관, 교육 장관직 옆에 올랐습니다. 만일 수치 여사가 외무장관을 맡게 되면 의원직과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대표직을 포기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의 자녀를 둔 수치 여사는 미얀마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될 수 없게 되자 측근인 틴저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한국질병통제예방본부는 오늘 최근 브라질을 여행하고 돌아온 40대 남성 한 명이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 남성이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는 일반인의 경우 경미하거나 거의 해가 없는 전염병입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4천여 명의 아기들에게 소두증을 유발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국가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해운회사와 관련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던 중국인 소유 선박 4척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선주들이 북한과의 연관을 끊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동선박 4척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안보리 결의 제2270호 채택 후에 중국 측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최근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관련국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아침에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해운회사와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던 중국인 소유 선박 4척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선주들이 북한과의 연관을 끊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새 제재 대상에 올렸던 중국인 소유 선박 4척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부속서에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던 북한 원양해운 관리회사 관련 선박 31척 가운데 4척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재가 풀린 선박들은 JH-86과 진타이, 진텅, 그랜드 카로 등입니다. 안보리의 이 같은 조치는 이들 선박의 중국인 소유주들이 북한 선원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도 2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 선박 4척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안보리 결의 제2270호 채택 후에 중국 측 선박 소유주들이 신속히 북한 선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더 이상 북한 국적인을 선원으로 고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제재위에 제출하는 등 새로운 조치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 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이들 선박이 더는 북한 원양해운 관리회사에 의해 운영되거나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소유주와 별도로 중국 당국도 서면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 선박들이 다시 북한 원양해운 관리회사와 연계될 경우엔 제재 대상에 다시 포함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재위원회는 앞으로 제재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안보리 조치가 안보리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중국 측에서 자발적으로 소유주들이 나서서 선을 해고하고 더 이상 OMM 통제하에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은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이번 결정 과정에서 미국 등 우방국들 그리고 제재위원회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중국 측의 이번 조치와 함께 최근 일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원양해운 관리회사 선박의 편의 취적을 자발적으로 등록 취소한 사실을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확인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에게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이 편의 취적하는 국가들 가운데 한 국가가 북한 원양해운 관리회사 소속 선박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이른바 편의 취적 선박의 등록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 편의 취적을 제재 회피 수단으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핵심 관련국인 미한 중 세 나라 간 협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한 수석 대표는 오늘 서울 외교부에서 만나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결과를 논의하면서 최근 중국 측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3자 등 소다자 협의에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두 수석대표는 또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평가하고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감내하기 어려운 국제사회의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쪽 갱도에서 최근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공간에서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이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의 잭 리우 연구원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하면서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리우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핵실험이 실시됐던 북쪽 갱도에는 입구를 중심으로 발자국을 비롯해 터널 입구에서 바깥으로 이어지는 배수장치가 관측됐습니다. 현재로선 새로운 터널 굴착 작업은 없지만 터널 안에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특히 리우 연구원은 지난 1월 핵실험을 한 공간은 방사능 유출을 막는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움직임이 있다는 건 갱도 내 또 다른 실험 공간이 마련됐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추후 폭발 실험을 위해 해당 공간에서 고여있는 물을 빼는 등 보수 유지 작업을 한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리우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북쪽 갱도 외에 중앙지원시설과 남쪽 갱도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중앙지원시설은 건물을 중심으로 자동차 바퀴 자국과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 등이 관측됐고 남쪽 갱도는 터널 입구를 중심으로 제설 작업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남쪽 갱도는 제설 작업으로 큰 트럭이나 관련 장비들이 통행할 수 있는 상태이며 적어도 추후 실험을 위한 유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리우 연구원은 파악했습니다. 한편 이번 위성사진 분석에서 서쪽 갱도에서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폐석 더미의 크기는 마지막 굴착 작업이 있었던 2015년 11월 이후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됐고 발자국이나 터널 입구를 중심으로 한 제설 작업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리우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have seen reports that North Korea launched ballistic missiles into the Sea of Japan. We are closely monitoring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해티나 에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1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보도를 봤다며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call again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that further raise tensions in the region and focus instead on taking concrete.
북한은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인 21일 오후 함흥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한국 정부의 판단과 관련해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유일한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최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업체가 개설한 이 사이트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도 올라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북중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비터왕이 공식 출범했다고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비터왕은 지난해 8월 북한 최고 지도자의 허락을 받은 북한이 인정하는 유일한 대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라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터망을 이용해 상품의 주문과 접수 등 활동을 진행하는 상업 형식입니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과기발전유한공사가 만든 비터왕은 중국 다렌시 진전우 신구의 산업단지에 주소를 두고 지난 2월 16일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앞으로 5년 안에 북중 무역의 30%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교역액이 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터왕이 중국 중소기업들이 북한과 제3세계 시장을 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터왕 홈페이지에는 북한관뿐만 아니라 중국관과 러시아관도 설치됐습니다. 현재 비터왕 북한관에 오른 품목은 각종 광물과 건자재, 공작기계, 자동차, 관광상품 등 10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관 온라인 매대에는 판매하는 제품과 제품의 가격이 나와 있지 않고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북한 업체의 사진만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광산, 금속, 야금 분야에서 희토류 관련 제품을 파는 조선 마식령 무역공사가 물품 공급 업체의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끕니다. 지난 3월 2일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산 금과 바나듐광, 티타늄광 그리고 희토류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상거래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말 천리마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기계와 건설자재, 공예품, 식료품은 물론 우표와 미술, 영화 등의 상품들을 판매했습니다. 북한은 또 몇몇 대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민이 단 한 명도 없는 데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협정 때문에 탈북민의 강제 송환 우려가 더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권 난민 지원 활동가인 스베틀라나 간누슈키나 씨는 1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불법 입국자 송환 협정으로 탈북민 강제 송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협정은 불법 체류자가 적법한 난민이나 망명 지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본국으로 추방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간누슈키나 씨는 탈북민들이 대부분 러시아 말을 못하거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 스스로 난민이나 망명 신청을 하지 못한다며 새 협정은 사실상 탈북민 송환 협정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달 1일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두 나라가 자세한 협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시민단체들은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30일 안에 추방하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불법 입국하는 러시아인이 거의 없는 만큼 이 협정은 러시아 내 탈북민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권단체들은 새 협정이 송환 시 생명의 위협이나 박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송환하지 않는다는 국제난민협약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거칠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송환 시 박해의 위험이 있는 여러 나라 난민 신청자들을 강제 추방한 전례가 많아 유엔에서도 악명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르츠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가 새 북러 협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해외에 송출하는 노동자들은 노예와 같은 상황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망명을 시도하는 탈북민들을 체포해 강제 송환하는 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러시아 최대 난민지원단체 가운데 하나인 시민지원 설립자인 간누슈키나 씨는 북한과 러시아가 새 협정을 통해 옛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탈북민 보호를 촉구했지만 러시아의 탈북민 보호 조치는 이를 무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간누슈키나 씨는 이런 러시아 당국의 조치는 최근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며
지난해 러시아에서 망명이나 난민지위를 받은 탈북민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Вот, значит, обратились. За 2015 год.
지난해 탈북민 25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했고 38명이 임시 망명을 신청했지만 아무도 난민지위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누슈키나 씨는 이 가운데 31명이 임시 망명지위를 받았지만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 년간 적어도 200명의 탈북민이 러시아의 난민지위를 신청했지만 허용된 사례는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임시망명지위를 받은 신청자들은 해마다 지위를 연장해야 하며 난민지위가 거부되면 본국으로 강제 추방됩니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러시아에서 세 번째 망명을 신청한 탈북민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러시아 입국한 이 탈북민은 단식 투쟁 끝에 가까스로 망명 신청을 했지만 러시아 이민국은 그가 난민이 아니며 본국에 송환돼도 박해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사안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간투슈키나 씨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이 탈북민의 송환을 막지 못하면 새 북러 협정에 기반한 강제 북송 사례들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탈북민들은 대부분 북한 정부가 송출한 외화벌이 노동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투슈키나 씨는 러시아 당국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말 현재 다양한 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해 체류 중인 북한인의 수가 3만 3천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인권단체들과 러시아 외화벌이 노동자 출신 탈북민들은 과거 VOA에 과도한 노동과 열악한 환경, 외부에 나와 북한의 현실을 깨달은 노동자들이 대개 탈출을 결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 유엔 난민기구의 지원으로 한국이나 미국으로 떠나는 탈북민 행렬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내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해마다 러시아 내 탈북민 여러 명이 유엔의 중재를 통해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인근 안전가옥에서 한국행을 대기 중이던 탈북민들은 3년 전 VOA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대기한 뒤 한국으로 떠나며 적어도 해마다 2, 30명이 한국에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집세와 생활비, 의료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어 큰 불편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모두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권보호 차원에서 관련 업무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만에 하나의 경우도 생각해야 하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소식통들은 VOA에 러시아 정부가 적은 규모이지만 탈북민들의 한국행에 계속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러시아 당국의 조치나 북러 협정에 따른 북송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간투슈키나 씨는 아직도 많은 탈북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러시아 정부를 더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투슈키나 씨는 러시아 내 다양한 인권운동과 난민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10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1년 만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법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는 미국보다 12년, 일본에 비해 10년이나 늦게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인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지체가 된 그 자체가 사실 저도 이제 인권대사로서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그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인권법도 통과가 안 되는 자체가 외국 사람들이 이해들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보다 더 떳떳하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최초로 채택하고 이듬해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2005년 8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실효성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10년 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직접 당사국임에도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2014년 2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가 한국 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이규창 연구위원입니다.
우선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국제사회와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연대에 대해 보조를 마쳐야 된다는 논의들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또 북한 내부 요인으로는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의 포괄적이고 잔인한 인권 실태들이 알려지면서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국내에서도 북한인권 제정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국 정부가 향후 일관되고 체계적인 북한인권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을 지낸 원재천 한동대 교수입니다.
이제 북한의 주민들이 인권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까지 받아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 정도 수준의 권 수준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 천명을 한 거죠.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최소한 북한 인권이 개선돼야 되는 게 맞다. 뭐 정말 어떻게 보면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새로 제정된 북한 인권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국 정부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3년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북한 인권 기록센터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 인권 재단을 통일부에 설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인권 대화 추진을 한국 정부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설치해 공개 처형이나 고문 등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함으로써 즉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일 이후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층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현 교수입니다.
북한의 가해자들한테 경고성 메시지를 줌으로써 사전 예방 효과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통일 후에도 관련자를 일부 처벌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자료들이 많은 피해자 보상이라든지 통일 후 사회통합 작업에서 그러한 기록들을 적절히 활용할 그러한 가치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후에도 우리가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인권과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비롯해 한국 민간단체들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입니다.
이 재단에서 결국은 이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 특히 이제 NGO, 시민단체들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의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을 해주었었고 따라서 많은 단체들이 그런 재원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재원을 통해서 이런 북한인권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단체는 33곳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연간 2천여만 달러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단체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미국과 달리 재단을 거쳐서 간접 지원하는 형식을 택한 것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북한인권법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북한인권법에 비해 내용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통일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실행하기 위한 제도나 그다음에 조직 이런 것들이 훨씬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주 강하게 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전문적인 범죄수사기관인 법무부가 아닌 남북대화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설치되는 것과 법안에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교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태훈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의 지난 2일 기자회견입니다.
서독도 1961년 11월 동서독 분단 시 짤뜨기터에 법무부 소관 중앙기록 보존소를 두어 동독의 인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억제한 바 있다. 절충안처럼 법무부가 통일부 수집자료에만 의존케 하는 것은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의 기능이나 역할을 전론발휘로 만들고 남북대화 교류협력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기능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일부와 법무부 등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북한인권단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파악된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통로로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 직명대사를 두도록 명시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북한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인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에 출원한 국제특허가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0.0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국제특허 협력 조약에 따라 6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세계 지적재산권기구가 밝혔습니다. 지난 1970년에 체결된 국제특허 협력 조약은 세계 지적재산권기구가 관리하는 국제특허법 조약으로 이 조약에 따라 특허를 출원하면 조약을 체결한 전 세계 148개국에서 동시에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74년에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했고 1980년에 국제특허협력조약을 조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조약에 따라 국제특허를 출원한 기술은 제약과 금속공학, 표면처리기술, 화학공학 등입니다. 북한은 앞서 2014년에 4건, 2013년에 1건, 2012년에 3건 등 해마다 서너 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2000년 이후 출원한 국제특허는 총 38건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국제특허 출원 수치와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경우 총 21만 8천 건의 국제특허가 출원됐고 이 가운데 미국이 5만 7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중국,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1만 4천여 건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한 나라로 집계됐습니다. 분야별로는 컴퓨터 기술과 관련한 특허가 1만 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통신과 전자기기, 의료기술, 수송기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오는 27일 밤 방송부터 BOA 한국어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460, 9490, 11,990kHz로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7460, 11990, 12110kHz로 방송됩니다. 3월 28일 새벽 방송부터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애청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의장 간의 정상회담 소식, 그리고 오늘 미국 서부 세 개 주가 대통령 경선을 치르는데요. 이 소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예, 이 폭탄 테러는 오늘 오전 8시쯤 벨기에 브뤼셀 국제공항과 시내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연쇄 폭탄 공격으로 이 시각 현재 34명이 숨지고 170명 이상이 다친 걸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사상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 아직 당국의 발표는 없는데요. 이 폭발 직전에 아랍어로 뭔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세력의 공격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벨기에 당국이 브뤼셀에 숨어있던 파리 테러의 그 주요 용의자를 검거했었는데 이후에 며칠 만에 테러 공격이 발생했군요.
네, 지난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이 파리에서 벌인 테러 공격으로 130여 명이 사망하고 350여 명이 다쳤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 벨기에 당국이 이 파리 연쇄 테러의 주범으로 알려진 살라 압데슬람을 비롯한 테러 용의자 여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압데슬람은 ISIL 조직원인데요. 이 압데슬람이 검거될 당시에 은신처에서 이 총기와 폭탄 등이 발견됐고요. 벨기에 당국은 추가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었는데 이 며칠 만에 공격이 발생한 겁니다. 이번 연쇄 테러가 이 ISIL의 보복 공격일 가능성도 그래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테러가 벌어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테러 공격이 가해진 곳은 이 브뤼셀 외곽의 자벤텀 국제공항입니다. 이 오전 8시쯤에 출국장에서 두 차례 커다란 폭발이 있었는데요.
네.
예, 이 중에 한 건은 미국 아메리칸 항공 데스크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폭발 직전에 총성이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랍어로 뭔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벨기에 당국은 이 두 건 중에 최소한 한 건은 자살 폭탄 공격이었다고 확인했고요. 미군 관계자는 여행 가방에 든 폭발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때문에 모든 그 항공기의 이착륙이 중단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공항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운행도 멈췄습니다. 이 자벤텀 공항은 주변 유럽의 다른 도시로 가는 여행객들이 이 환승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많이 붐비는 공항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 폭탄 테러 직후의 현장 영상을 보면 공항 청사에서 폭발로 인한 걸로 보이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요. 수백 명이 이 공포에 질려서 건물 밖으로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건물 안은 이 폭발 충격으로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고 심하게 부서진 모습도 보였고요. 여기저기 다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처참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자벤텀 공항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으로 최소한 1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는데요. 부상자 가운데는 위독한 사람들도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이 자벤텀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이어서 지하철역에서도 폭탄 공격이 있었군요.
예, 공항 폭발 직후에 이 브뤼셀 중심가인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도 폭발이 발생했는데요. 이 말베이크역은 유럽연합 본부 주변에 있는 역입니다. 당시 역 내부는 이 출근 시간으로 붐비고 있었는데요. 폭발로 2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항에서 발생한 사상자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34명이 숨지고 170명이 다쳤고요.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예, 벨기에 당국은 이 추가 테러에 대비해서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주요 시설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심각한 테러 공격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벨기에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죠?
예, 샤르 미셸 총리는 우려했던 테러 공격이 실제로 발생했다면서 맹목적이고 비겁한 공격으로 많은 시민이 죽고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디디에 레인더스 벨기에 외무장관은 지난 주말에 검거된 압데슬람이 브뤼셀에서 새로운 테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실행될 수도 있다고 증언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에 이 벨기에 당국이 경계를 강화했지만 이 테러 공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도 이 추가 테러 공격에 대비해서 공항 등의 경계 수위를 높였고요. 미국 역시 테러에 대비한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어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죠.
예,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 이틀째인 어제 아바나 혁명궁전에서 카스트로 의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의 관계 정상화 발표 후에 이뤄지는 역사적인 만남인데요. 아바나 혁명궁전에서 성대한 환영 행사가 벌어진 데 이어서 회담이 열렸고요. 두 정상은 이어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에서 이 두 정상 어떤 발언을 이어갔습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은 두 정상이 관계 정상화 진전과 협력 확대를 위해서 아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의 관계 정상화 발표 후에 이뤄진 여러 가지 진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쿠바의 민주주의 또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견해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앞으로도 쿠바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점을 카스트로 의장에게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쿠바의 변화는 쿠바인들에게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의 운명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쿠바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쿠바인들은 희망의 시간을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지난 50년간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면서 양국 관계의 새 날이 밝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네.
예, 또 미국과 쿠바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관계의 정상화를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저희 방송 기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아바나에서 만난 쿠바 시민들도 이번 방문으로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가 가속화되고 자신들의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길 기대했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서 카스트로 의장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예, 카스트로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두 나라 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도 미국의 제재 해제 조치 등 그동안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양국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가 풀리고 또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카스트로 의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가 해제되어야 된다 이런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쿠바 금수 조치는 지난 50년간 미국과 쿠바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금수 조치는 미국 의회 차원에서 해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한편 이 카스트로 의장이 어제처럼 이 기자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는 건 아주 흔치 않은 일인데요.
예.
예, 정치범을 석방할 의지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쿠바에는 정치범이 수감돼 있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범 명단을 자신에게 제공하면 즉각 석방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로 이제 쿠바 방문 사흘째를 맞고 있는데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이 아바나의 알리시아 알론소 대극장에서 이 쿠바 국민들을 위한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이 카스트로 의장과의 정상회담과 함께 이번 방문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일정인데요.
예.
예, 이 연설은 쿠바 국영TV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두 나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쿠바인들의 삶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
자, 끝으로 미국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또 화요일입니다. 미국 내 몇몇 주가 선거를 치르는 날인데요. 오늘은 주로 이제 서부 쪽에서 미국의 서부 쪽에서 선거가 실시되죠?
예, 맞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늘 서남부 애리조나주에서 예비 선거를 치르고요. 서부 유타주에서는 당원 대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또 서부 아이다호주에서도 당원대회를 엽니다.
네. 자, 오늘 선거에서 좀 주목할 점, 눈여겨볼 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공화당의 경우는 애리조나주에서 누가 이길까 하는 점인데요. 이 대의원 58명이 걸려있는 이 애리조나주는 1위를 한 후보에게 대의원을 모두 몰아주는 이 승자 독식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을 최소한 10%포인트 이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애리조나주는 승자 독식제를 취하고 있는데 유타주는 어떻습니까? 유타주는 조금 이 대의원 배분 방식이 복잡하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유타주에서는 과반, 그러니까 이 50% 이상 득표하는 후보가 나오면 그 후보에게 대의원 40명을 모두 몰아줍니다.
네.
예, 하지만 이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이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요. 유타주는 이 주민의 대부분이 몰몬교도인데 트럼프 후보는 이 몰몬교도들 사이에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예, 크루즈 후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이 50% 이상을 득표를 하게 되면 예, 승자 독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득표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론조사에서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 어떻게 50%를 넘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넘겼습니다. 이 최근 조사에서 크루즈 후보가 53% 지지를 얻었는데요.
네.
예, 50%를 넘기긴 했지만 뭐 그렇게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예.
예, 사실 유타주에서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예, 크루즈 후보의 표를 얼마나 잠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몰몬교도면서 지난 2012년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유타주 유권자들에게 크루즈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걸 촉구했는데요. 케이시 후보에게 투표하면 예,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보죠.
예, 애리조나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그리고 유타주와 아이다호주에서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유리합니다. 그동안 샌더스 후보는 당원 대회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영어로 이 코커스라고 하는 당원 대회는 일반 투표 방식인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예비선거와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네.
예, 투표소에 가서 금방 투표만 하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당원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그만큼 열성적이고 특정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당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지지율의 열성이나 지지자들의 열성이나 이 충성도 면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아주 많이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의원을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샌더스 후보가 뭐 그냥 이겨서는 안 되고 이 좀 큰 격차로 이겨야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 지지율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대의원 수 역시 별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클린턴 후보와 이 샌더스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수를 보면요. 클린턴 후보가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샌더스 후보가 따라잡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하지만 샌더스 후보 측은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늘 선거를 치르는 서부 주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선거를 치를 주들에서 샌더스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아침에 일부 대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0도, 남포 최저 3도에서 최고 9도, 신의주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4도, 강계 최저 1도, 최고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최저 4도, 최고 10도, 개성 최저 3도, 최고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1도, 최고 9도, 해산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1도, 원산은 최저 3도, 최고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 약간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4도, 최고 7도, 선봉 최저 3도, 최고 9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의 양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 남북도는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오늘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30여 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브뤼셀 자벤템 공항에서는 오전 8시쯤 두 건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벨기에 검사는 공항에서 적어도 한 건의 자살 폭탄 공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아랍어로 된 고함 소리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오전 9시쯤 유럽연합 시설들이 몰려있는 브뤼셀 중심가의 말베이크 전철역에서도 추가로 폭탄이 터졌으며 이곳에서도 1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브뤼셀 공항의 모든 항공편은 취소됐고 전철과 박물관, 철도역 등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벨기에 당국은 국가 테러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로 격상하고 시민들에게 외출을 삼간 채 집이나 사무실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단지 쿠바 정부만이 아니라 쿠바 국민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바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수도 아바나에서 쿠바 전역에 생중계된 연설에서 양국 간 국교 정상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는 쿠바인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부담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오늘 발생한 벨기에 브뤼셀 연쇄 폭탄 테러와 관련해 이는 세계가 테러와 싸우는 데 연대해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또 다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인들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을 격퇴할 수 있고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이 끝난 뒤 쿠바 내 반체제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며 오후에는 쿠바와 미국 야구 대표팀 간 친선 경기를 관람하는 것으로 사흘간의 쿠바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휴전협정 위반자들에 대한 독자적인 행동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경고는 미국이 휴전 위반에 관한 공동감시규칙 제정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협력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은 뒤 나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친정부군과 테러단체를 제외한 반군 사이에 내전을 끝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평화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어제 미국과 러시아 간 협력이 무산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내 미군 화력기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최근 두 번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북부 마크무르의 벨 화력기지에 어제 약 10명의 ISIL 요원들이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미국인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공격에 가담한 ISIL 요원 2명은 사살됐다고 스티브 워런 연합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ISIL의 로켓 공격으로 미 해병대 병사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은 ISIL이 벨 화력기지를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라크에는 현재 5,000명가량의 미군이 파병돼 있으며 이 가운데는 200명씩의 해병대원과 특수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틴저 대통령 당선자 내각의 장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수치 여사의 이름은 오늘 미얀마 국회의장이 발표한 새 내각 명단 가운데 대통령실 장관과 외무장관, 에너지장관, 교육장관직 옆에 올랐습니다. 만일 수치 여사가 외무장관을 맡게 되면 의원직과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대표직을 포기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의 자녀를 둔 수치 여사는 미얀마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될 수 없게 되자 측근인 틴저 후보를 내세워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한국질병통제예방본부는 오늘 최근 브라질을 여행하고 돌아온 40대 남성 한 명이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 남성이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는 일반인의 경우 경미하거나 거의 해가 없는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4천여 명의 아기들에게 소두증을 유발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국제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